크레이그 키너 박사, 사도행전, 강의 23. 사도행전 27-28장. 저작권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뒤하여 크레이그 키너입니다. 23회기, 사도행전 27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5장의 바울 자신의 글에서 읽을 수 있는데 거기서 그는 내가 먼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줘. 하지만 그 후에는 로마에서 여러분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또한 사도행전 19장에서 예수님을 매우 연상시키는 언어, 사도행전 19시 21분. 누가복음 9장 51절을 매우 연상시키는 언어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보다 먼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제자들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서 마침내 그는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가 로마의 구금에서 기대했던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구금되어 있든 구금되어 있지 않든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구금되어 있는 동안 밖에 나가서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아마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로마에서는 그가 가택연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역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에서 그는 주기적으로 총독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서 그는 바다로 파견될 것입니다. 바다 여행은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설에서도 역사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너무 위험해서 고대 신탁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다 여행 중에 위험이 있을까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5분의 1 정도는 바다에서 위험이 매우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 여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은 이미 여러 번 파선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그것을 목격하기 위해 참석한 이 큰 사건을 위해 모든 것을 저장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가고 누가는 바울과 함께 갑니다. 이제 그들은 사람들이 죄수인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항상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하인들이 그 사람과 함께 여행하도록 허락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율리우스는 자신의 명령이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정치적인 이유로 그를 여기서 내보내면 됩니다. 그는 아마도 실제로 로마의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특히 골로새서 4장 14절의 의사인 누가가 그와 함께 가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때때로 이와 같은 일을 위해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가 80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아마도 상당히 적은 수의 병력일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들은 가는 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는 그것을 요청하고 좋아, 거기 있어, 음식이나 뭐든 좀 건네주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는데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은 북쪽으로 항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알렉산드리아 곡물배를 잡을 수 있는 항구에 이르게 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북쪽으로 항해하는 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리아 해안, 소아시아 남부 해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우리가 곧 듣게 될 항해와 같은 방식으로 횡단을 하게 됩니다. 단,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레타 섬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남서쪽으로 날아갈 폭풍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곡물 배송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니다. 2세기에 루카는 이시스, 아이시스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말하는데 그것은 인물상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8장에는 캐스터와 팔럭스 또는 쌍둥이 형제인 다이오스큐리라는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600명을 태울 수 있는 이시소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글쎄요, 바울은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이 아니라 그들이 잡은 마지막 배에서 276명을 태울 곡물배에 타게 될 것입니다. 아이시스의 거의 절반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상당히 큰 곡물 선박입니다. 비록 그만큼 큰 다른 선박도 많이 있었지만 말입니다. 여기에는 승무원 276명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항해와 관련된 위험이 있었고, 그러한 위험은 특히 겨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겨울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나에게 오기가 매우 힘들 것이고, 봄이 되어도 내가 살아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이 겨울 동안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겨울은 육지에서도 여러 곳이 여행하기 힘든 시기였지만 바다에서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겨울에 여행을 했는데 그에 대한 큰 보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곡물을 가져오고 싶어 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어려운 시기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보너스를 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수익성이 너무 높아 일부 소유자, 특히 여러 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박 자체를 가지고 여행하지 않는 소유자는 매우 비싼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내 말은 배가 언제 침몰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배들 중 많은 선원들은 이집트의 노예들이거나 다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할 것입니다. 아직은 겨울이 아닙니다. 아마도 페스투스는 7월 어느 시점, 즉 7월 1일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마도 그는 공식적으로 직무를 시작할 것이고 아마도 그 전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폴의 청문회는 아마도 여름에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인 지금, 가을 동안 그들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의 어느 시점에는 항해가 더욱 위험해졌고, 시즌이 지날수록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하지만 1년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말은 항상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측할 수는 없으며, 날씨가 어떨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때가 금식 후, 즉 속죄일 이후였다고 언급하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들이 더 일찍 항해를 시작했다면 필요했을 것보다 항해 시즌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충분한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항해하도록 밀어붙이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아시아의 남쪽 해안에 도달하여 리키아, 리셔와 다른 지역에 이르렀고 해안을 따라 항해하다가 마침내 크레타 섬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레데 남쪽으로 항해하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페어 헤이번즈라는 항구에 이르렀는데 이는 좀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리시아 근처에 머물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거기 머물고 싶어하는데 그곳은 안전하지만 겨울을 보내기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작은 항구입니다. 선원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작은 커뮤니티입니다. 아시다시피 작은 지역사회에서 아버지들은 여자친구가 있는 선원들에게 임시직으로 딸을 빌려주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돌아다닐 수 있는 매춘부나 그와 유사한 것이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이곳이 머물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무 작은 커뮤니티입니다. 우리는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어촌보다 더 큰 곳으로 겨울을 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크레타 서쪽 해안 위쪽에 있는 피닉스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짧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안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여러분은 만을 가로질러 짧은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항구에서 육지의 다른 지점까지 해안을 따라 껴안는 것보다 불과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아주 아주 멋져 보였기 때문에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크레타 섬남부 해안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을 것이고 산 사이에서 불어올 수 있는 갑작스러운 돌풍에 대해 그곳에서 갑자기 돌풍이 올 수 있는 특정 기상학적 또는 날씨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산 뒤에서 당신은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훨씬 더 큰 힘으로 산 사이를 날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만을 건너 항해할 때 크레타 섬과 일반적으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로 날아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승객들은 아마도 갑판에 있을 것입니다. 갑판 아래에는 곡물이나 기타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맘때에는 알렉산드리아 선박이 있습니다. 아마도 특히 곡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음식을 직접 가져와야 합니다. 그들은 갑판 등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어쩌면 이야기의 뒷부분에서 최악의 폭풍우가 닥쳤을 때 그들을 밑에 머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하다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중해 폭풍 동안의 이 폭풍 이야기 전반에 걸친 장소와 일수가 이러한 종류의 조건 하에서 지중해 항해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이 사실을 확립하고 오늘날에도 항상 인용되는 제임스 스미스 나는 이름의 19세기 지중해 선언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해군 연구소 등에서 알고 있는 다른 자료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해양 고고학을 수행하여 선박에 관한 많은 새로운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배에 대해 잘 모르는 몇 가지 사실은 수중에서 발견된 난파선에서는 일반적으로 배의 바닥 부분만 남아있고 화물, 일부 화물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폴은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항해를 많이 했는데 왜 죄수의 말을 들으려 합니까? 내 말은 그가 백부장 율리우스에게 묶여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글쎄, 어쨌든 폴은 거기에 없을 거라고 말해요. 선장과 항해사, 백부장이 결단을 내릴 때 바울은 왜 그곳에 있었을까요? 백부장은 배를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그의 조언을 원할 것입니다. 그는 로마군 장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바울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글쎄, 그것이 반드시 비공개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폴이 줄리어스에게 묶여 있다면 그는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폴은 또한 많은 여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입니다. 그는 운동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만 그들은 그를 믿지 않습니다. 왜 백부장은 선장과 항해사보다 그를 믿었을까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늘을 보는 것과는 다른 정보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문학에서는 항해하기 전에 사람들이 신에게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은 신들의 은총을 받고 싶었고 여행이 잘 될지 확인하기 위해 때때로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수준에서 바울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백부장은 그들이 들른 곳에서 바울이 친구들로부터 무료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율리우스는 신의 대변인으로서 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는 남서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들은 카우다, 카우더, 섬 근처에 도착했지만 배의 배를 거의 승선시킬 수 없었습니다. 배 뒤에는 가끔 끌려가는 편주가 있었습니다. 글쎄요, 폭풍이 치는 동안 부러질 수도 있고 폭풍이 치는 동안 선체에 부딪혀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배에 싣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매우 강한 바람인 우르킬로 카우다, 카우더를 지나갈 때 부분적으로 섬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 그들이 날아가는 것을 막지는 말고 적어도 이 작은 배를 배에 태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야기에서 살펴보겠지만요. 말하자면 이 작은 배, 구명정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남서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길을 계속 가면 결국 시르티스의 얕은 물 근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비아 해안의 시르티스, 서티즈, 얕은 곳에는 시르티스 마이너, 서티즈 마이너, 시르티스 메이저, 서티즈 메이저, 가 있었습니다. 서티즈의 얕은 곳은 오랫동안 선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카르타고를 향해 항해하던 최초의 로마, 함대 중 하나를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얕은 곳에서 좌초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물이 다시 들어오자 배들은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 로마 해군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실히 시르티스, 서티즈까지 날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류의 배,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종류의 돛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내비게이션에 관해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별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람에 관해서 그들은 결국 바람에 따라 날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돛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돛은 확실히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다에 몇 가지를 던져야 합니다. 그들은 밀의 일부를 배 밖으로 던집니다. 그들은 밸러스트를 만들기 위해 다른 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밀을 모두 바다 밖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야기에서 그들이 밀을 두 번 버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선박의 작동 방식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들은 아마도 양동이 여단처럼 기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 비울 수는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아이시스와 같은 가장 큰 종류의 선박은 이탈리아 항구에서 하역하는데 꼬박 한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의 일부를 비우고 있습니다. 화물창의 공간이 좀 더 있지만 다 비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배 밖으로 던져야 했던 루크는 때때로 분명히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손으로 바다에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낼 때 누가는 분명히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보드 276명이 모두 저장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먼저 섬에 좌초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배는 손실될 것이지만 인명 손실은 없을 것입니다. 글쎄요, 배의 내용물에 대한 보험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러나 어쨌든 배를 잃어버리고 276명 중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다. 그리고 승객 중 일부는 아마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중 많은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룩는 이 모든 것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친다고 해서 낮과 밤의 차이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들은 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낼 때 누가는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다른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어오더라도 뭔가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몰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바위에서 부서지는 소리를 듣게 되지만 여러분은 몰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처에 땅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갈라지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깊이와 똑같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바위들을 지나 오늘날 세인트 폴스베이라고 불리는 곳을 향해 몰타로 들어왔다면 적어도 세인트 폴스베이 근처 어딘가에서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방식대로 소리를 측정할 때 그들은 매우 무거운 것을 내려보곤 했습니다. 그것은 바닥까지 끝까지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실제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바닥에 도달하면 알려주고 바닥에서 샘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위로 잡아당기면 얼마나 아래로 내려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폭풍 속에서도 말할 수 있었습니까? 우선 폭풍우가 항상 똑같이 시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일부 사람들이 제안한 한 가지 가능성은 바울이 실제로 감옥에서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문을 충분히 버렸다면 가판바로 아래에 많은 사람을 밀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는 잠잠한 시간 동안 가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오늘날 소리 증폭 시스템이 있는 세상에서는 상상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장군들은 군대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고대 문학 곳곳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글쎄, 그것들은 모두 허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모든 이야기가 허구라고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 허구를 떠올렸을까요? 장군들은 적어도 일부 군대와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뒷좌석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자신이 말하는 것을 모두 듣지 못한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장군들은 군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 최근에 테스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700년대 복음 전도자였던 조지 휘필드, 조어지 와이필드와 벤자민 프랭클린, 벤저먼 프랭클린은 휘필드의 말을 1마일 밖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평판이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벤저민 프랭클린은 그것을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서 그렇게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는 조지 휘필드, 조어지 와이필드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놀라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남자를 알고 싶다. 그리고 그는 와이필드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비록 와이필드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이고 벤 프랭클린은 이신론자였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글쎄, 그들은 어떻게 해안에 도착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수영할 만큼 강했다고 합니다. 일부는 판자를 타고 왔습니다. 이는 화물을 분리하는 데 사용된 화물칸의 판자일 수 있습니다. 밀은 자루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자루 안에 있었다면 배가 좌우로 움직일 때 자루의 모양이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들 등을 분리하기 위한 판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해변으로 올 수 있는 한 조수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판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널빤지는 구명조끼처럼 붙잡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조수에 의해 해안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조수는 지중해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밀려오는 파도입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친구와 상담했습니다. 그녀의 박사학위는 역사에 있지만 그녀는 또한 서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실제로 몰타 주변의 서핑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도가 당신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자, 저는 앞서 보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알다시피 낮 동안 그들이 정박한 후 낮 동안 그들은 구명정을 사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해안으로 데려가기 위해 여러 번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날 밤 그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선원 중 일부는 배를 내리기로 결정하고 배를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닻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생각으로 간주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말은 앵커가 필요했다는 거죠.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해안에 너무 가까이 배를 몰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바위에 좌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떨어진 바위에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 무언가를 붙잡을 수 있을 만큼 얕은 닻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네 개의 닻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벽을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배로 그렇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글쎄요, 바울은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초자연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탈출을 시도할 예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조종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작은 배는 그럴 필요도 없고 좌초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해안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배를 놓고 경쟁하게 된다면, 아침이 되기 전에 배를 놓고 경쟁하게 된다면 누가 배를 차지하게 될까요? 글쎄요. 군인들은 칼을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가능한 한 탈출을 잘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 있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이미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건부 예언이다.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나에게 복종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때쯤 바울을 믿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모든 것에 대해 옳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밧줄을 끊고 배를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글쎄요, 이 경우 선원들은 그걸 가지고 탈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는 선원들이 배에 탑승할 것이라는 의미이며, 배를 섬 가까이로 몰기에 충분한 빛이 있을 때 선원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중요합니다. 완전히 해안으로 가져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것보다 해안에 훨씬 더 가까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다른 것보다 해안에 훨씬 더 가까이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선원들의 전문 지식 없이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수는 사람들을 해안으로 데려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는 해안에 도달하기 전에 좌초되어 바위에 부서졌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루크가 이 모든 메모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메모는 어떻게 보존됩니까? 만약 파피루스였다면 누가의 파피루스는 손상되었을 것이고 특히 이 시대의 지배적이었던 파피루스 종류는 더욱 그랬을 것이다. 방수가 아니어서 잉크가 씻겨 나가더군요. 글쎄요. 잉크는 방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씻어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피루스와 파피루스의 파피루스 잉크는 둘 다 이집트와 같은 건조한 기후나 그 지역의 사해 두루마리에서만 살아남았습니다. 누가는 파피루스와는 다른 양피지에도 글을 썼을 수 있지만 누가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배에는 방수 기능이 있고 코르크나 다른 물건으로 밀봉할 수 있는 암포리스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크가 자신이 항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쨌든 하나를 가져오는 것이 현명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루크는 해변으로 갈 때 이것을 판자 위에 올려놓거나 무엇이든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는 아마도 가이사랴에도 백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장문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가 떠날 것을 안다면 그것을 복사할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복사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해 중에 누가가 기록한 내용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세부 사항이 매우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루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최근의 일이었을 수도 있지만 루크가 일기를 쓰고 그와 함께 해안으로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으며 지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지형은 그 시대 이후로 약간 바뀌었지만 발레타 근처의 세인트 폴스 베이에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몰타 섬의 수도. 그가 다른 몰타 또는 다른 몰라이트를 의미한다는 몇 가지 다른 이론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증거는 이 몰타를 매우 강력하게 선호합니다. 글쎄요. 난파된 사람들에게 후대를 나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필요한 환대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고대 문헌에서 이에 대해 읽었습니다. 데이오 크리소스톰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몰타는 실제로 무역로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무역을 위해 그들은 북쪽으로 항해한 다음 서쪽으로 항해하여 이탈리아에 도착하려고 했습니다. 몰타는 크레타 섬 사이의 무역로에 있었고 몰타나 시칠리아로 갔다가 북쪽으로 이탈리아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의 1년 중 특정 시기에 이집트로 가는 더 직접적인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그 섬이 몰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곳은 그들이 알 수 있었던 곳이지만 이전에는 이런 날씨 조건에서 이 각도에서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날씨가 춥고 불이 났는데 폴 자신이 불을 피우는 일을 돕고 불을 위한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도 약한 비가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지역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친절함을 강조하고 철학자들이 인류애를 위해 사용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바리아는 때로 모욕을 주기도 했지만 항상 모욕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인들이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들을 무시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했지만 단순히 그리스어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한때 카르타고인들이 식민지화하여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몰타 섬에서 현지 포에니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 야만인들의 환대와 바울이 세련된 아테네 사람들 사이에서 받은 환대,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 사이에서 받은 환대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나뭇가지들을 모으고 있는데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몰타에는 독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뱀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독이 있는 뱀은 없습니다. 아마도 루크는 그것이 실제로 유독하지 않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글쎄요, 당신은 언제나 그 가능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뱀에 물린 상처는 매우 큰 일이었고 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루도록 훈련받아야 할 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그곳의 인간 거주지가 훨씬 더 커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몰타에서는 많은 숲이 사라졌습니다. 올해로 2000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한 세대 전에는 뱀이 많았고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뱀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은 뱀이 멸종된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세대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몇천 년 동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을 위해 나는 그런 이유로 루크에게 질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인트 폴스베이에는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여기서 보는 또 다른 것은 권력의 만남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7장의 이집트에서와 같이 때로는 영적인 만남이 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권력 만남의 또 다른 사례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영적인 것이 있었든 아니면 단지 차갑고 뻣뻣했다가 더위에 의해 살아나서 바울의 손에 붙어있던 뱀이었든 어쨌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28장 4절 사람들은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는 것이 아닐까 궁금해합니다. 보라, 그는 바다에서 살아남았으나 이제 정의가 그를 살려두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의 손에는 독사가 붙어있습니다. 난파선이 불경건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난파선에서 살아남았다면 당신을 처벌하기 위해 다른 것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바울은 매우 죄가 많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법정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재난이 당신에게 일어난다면 신들은 당신이 확실히 처벌받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그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재난 중 어느 것도 실제로 바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독사를 불 속으로 흔들어 떨어뜨립니다. 정의는 신으로 간주되었으며 신으로 의인화되었습니다. 그것은 포에니 서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그리스와 로마의 신이자 정의와 복수의 여신인 디케, 다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정의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해를 입지 않은 것을 보고 마음이 바뀌고 그가 신임에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내 아내가 사는 곳에서는 모든 뱀이 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것들 모두가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독성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가정입니다. 이 뱀은 독사였지만 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은 그가 범죄자임에 틀림없다고 말하다가 스스로 그가 신임에 틀림없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당신은 신들에게 큰 환대를 보여야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서 그들은 그에게 환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면서 그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러니를 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하지만 이곳의 환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루크의 유머가 다시 등장합니다. 12장. 정말로 이해한 사람은 로다뿐이었습니다. 17장과 18절에서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지역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적어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오해한다. 바울은 왜 그것들을 바로잡지 않습니까? 폴은 아마 모를 거예요. 내 말은 만약 그들이 현지 포엔이 방언을 말하고 있다면 아마도 루크와 폴은 이 사실을 나중에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바울은 그 섬의 수령인 보블리오로부터 환대를 받습니다. 푸블리오스는 로마 시민이자 라틴어 사용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충분히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리스어도 말할 수 있을 만큼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 섬의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합니다. 때때로 그것은 단지 눈에 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빌립보가 최초의 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도시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트레이보와 다른 곳에서 도시가 첫 번째 도시라는 내용을 읽습니다. 이는 단지 그것이 눈에 띄는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때때로 사도행전의 다른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 최초의 사람들, 즉 도시의 최초의 사람들에 대해 읽습니다. 그것은 단지 매우 유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몰타에서는 때때로 이 표현이 가장 높은 직분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몰타의 주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인해 몹시 아프십니다. 이는 말라리아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우 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용어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히포크라테스 문헌이나 처방과 질병, 급성질환 등이나 고대의 의학 문헌을 읽어보면 이런 것들을 그냥 발열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질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다. 반복되는 발열, 왔다가 사라지는 발열,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한 것들 중 일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특히 이질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나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섬의 다른 사람들도 와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그의 존경심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도착하면 법원에 제출할 좋은 보고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후 사람들이 치료를 위해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기 시작하는 누가복음 4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이후에 치유가 감소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28장에 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병자들을 위해 너무 많이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이사랴와 그의 양육권을 다루는 22장부터 26장까지의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8장에 오시자마자 그분은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아주 이른 봄에 다른 배에 탑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므로 항해 시즌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갈 길이 멀지 않습니다. 그들은 북쪽으로 항해하여 주요 유적지이자 주요 도시였던 시칠리아의 시라쿠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이전에 그리스인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이 시점에서는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탈리아 남단에 있는 레기움, 리지엄으로 이동합니다. 시칠리아에서 레기움, 리지엄까지 항해하는데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탈리아 해안을 따라 푸티올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로마로 가기 위해 육로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콰드거스는 아스티어에 새로운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육로를 택할 것입니다. 일부는 약간 늪지대이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두 그룹의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지낼 수 있는 기독교인을 찾을 것이고 로마에서 온 기독교인 몇 그룹의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물렀던 곳과 환대를 받은 곳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로마에 가기 위해 서두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에 가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리오는 바울이 포로가 될 것을 알고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려고 서두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은 아마도 로마로 가기 위해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로마 시민인 바울과 같지 않다면 그들은 아마도 공개 게임에서 처형되기 위해 로마로 보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군인들이 사람들이 해안으로 헤엄쳐 가서 판자를 타고 가려고 할 때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들은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중 누구도 도망가도록 놔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상황에서 누군가가 희생양을 찾고 있다면 처형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슬 속에서 헤엄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체인이 너무 무거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사슬에서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우리가 바울을 살려서 그들을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을 살려 모든 죄수들이 그로 인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76명 모두가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로마로 가는 동안에는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는 군인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영웅이 된 바울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다른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그에게 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 나옵니다. 글쎄요,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에서 또는 엄밀히 말하면 개크리에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베베가 교회의 집사로 있던 개크리에서 그것을 보냈습니다. 다이어카노즈는 다른 방식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은 그것을 디아코노스, 다이어카노즈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교회의 디아코노스였으며 아마도 사업상 로마로 여행 중이었고 로마로 가는 편지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보다 먼저 그곳에 갔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6장에서 그것을 봅니다. 54년에 클라우디우스가 죽자 네로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를 떠나야 했던 유대인 신자들이 많았고 아직 신자가 아니었지만 고린도에서 신자가 되었지만 이제 이탈리아를 떠나야 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탈리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폴이 올 때까지 그들은 몇 년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폴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 인연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로마에서 더 많은 편지를 쓸 예정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곳에서 빌립보서와 다른 편지들을 썼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물 공급을 기준으로 추정한 로마의 인구는 25만 명 정도로 적습니다. 제 생각엔 고대의 인구 조사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100만 명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25만 명의 시민과 가족, 하인 등, 노예 등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에는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추정치입니다. 로마의 생활 환경은 공동주택이 많았고 바닥에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 건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고 집세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돈이 많이 들더군요. 때로는 가장 낮은 층에 사람들이 사는 매잔인 아파트가 있는 상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층에는 물이 흐르는 유일한 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층은 구불구불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건물이 무너지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일부 가정교회나 아파트 교회에는 사람들이 잠을 자는 여러 방을 연결하는 긴 복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긴 복도에는 많은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높은 층의 아파트에는 사람들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 방에는 주민들이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긴 복도에서 모일 수도 있고 1층 아파트에서 모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 거주자들은 로마 인구의 약 5%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낮게는 2만 개 정도로 추정되며 대개는 4만에서 5만 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5%, 아마도 그보다 적을 것입니다. 로마의 유대인 공동체.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2절의 추방을 볼 때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마도 트랜스티베리눔, 트렌즈, 티버라이넘에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로마에서는 트라스테베레, 트레스터비어, 지역이라고 불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귀하의 언어가 이탈리아어여서 제가 발음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면 죄송합니다. 도심에서 테베레 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공동체는 가난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아마도 테베레 강의 부두에서 일했을 것입니다. 많은 회당이 있었고 그중 몇몇은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로마서 11장에서 흥미로운 감람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회당이 어느 시대부터 존재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당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는 달리 이곳의 유대인 공동체는 연합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근위병이나 지역 경찰을 제외하고는 도시 내에서 어떤 단체도 연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회당이 많았고 회당마다 지도자가 달랐으며 중앙집권적인 유대인 권위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민자들이 많았고 디아스포라의 여러 지역에서 온 거주 외국인, 많은 유대인을 포함한 디아스포라의 여러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그리스어를 사용했지만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주민의 절반 이상이 라틴어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 공동체는 주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많은 시민이 있었고 많은 유대인 로마 시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필로는 그곳에 유대인 로마 시민의 전체 공동체가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글쎄, 그들 대부분은 아마도 로마 시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의 후손이고 폼페이의 노예였다가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들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는 외국인 혐오증이 많았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정말 좋아하고 받아들인 로마인들도 있었지만 로마인, 특히 엘리트 로마인들은 특히 안식일과 할례, 음식 관습을 싫어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는 유대인 공동체가 적어도 두 번은 추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때때로 점성술사와 다른 사람들이 추방당한다는 것을 앞서 언급했습니다. 글쎄요, 티베리우스 치하에서 유대인 공동체는 추방되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치하에서 유대인 공동체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추방되었지만 아마도 모두 추방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역사와 그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교회가 겪었던 일에 대한 몇 가지 논평은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서 원래 로마 출신이었던 그곳으로 이주한 유대인 신자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이 추방은 54년 클라우디우스의 죽음으로 자동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5년 동안 여러분은 거의 완전히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마도 모두가 떠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떠났을 것입니다. 64년, 유대인 신자들이 돌아온 지 10년 후, 네로는 로마에서 수백, 수천 명의 예수 추종자들을 학살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야생 동물에게 먹였으며, 그들을 밤에 그의 황실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교회는 여전히 강했기 때문에 클레멘스 한 장이 기록되는 로마에서 고린도까지의 당시에는 로마 교회가 강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는 불과 15년 만에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방으로 인해 이 시점에는 대부분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 기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무렵에는 유대인 신자들이 막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에베소에서 그와 함께 있었고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54년 이 시점에서 그들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후에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추방하는 재판과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불태우려고 하는 또 다른 재판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할 당시에는 네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금욕주의 철학자 소세네카, 세니커 더 영거는 절제를 매우 강조했고, 근위대 대장인 브루스, 버러스의 지도를 받는 동안에는 네로는 아무 문제 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황제가 되었을 때 아주 어렸습니다. 적어도 타키투스에 따르면 그가 황제가 된 방식은 그의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죽음을 보살폈기 때문이라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약간의 독을 받았지만 그것은 그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독버섯. 그래서 그녀는 의사에게 뇌물을 주었고 그는 깃털에 독을 붙이고 그의 직장에 삽입하여 그를 치료할 무언가를 한다고 주장했고 그 독이 그를 끝냈습니다. 그다. 글쎄, 왕자에 대한 또 다른 잠재적인 경쟁자가 있었는데 그는 클라우디우스와 그의 전부인 메살리나의 아들인 브리타니쿠스였습니다. 그래서 브리테니커스는 실제로 그의 얼음물 때문에 질식했습니다. 하인을 두어 음식과 물을 모두 검사했는데 물에는 독이 없었지만 물이 조금 따뜻해서 찬물을 조금 넣었습니다. 그것은 중독되었고 브리테니커스를 방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니로는 메설라이너와 클로디어스의 딸인 악테이비어와 결혼하여 그가 집권한 후 그의 통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간음죄로 기소하고 그 불쌍한 여자를 처형했습니다. 니로는 잠시 후 손을 뗐습니다. 버러스가 사라졌습니다. 세네카는 실제로 네로를 암살하려는 음모에 연루되기 전까지는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니로의 새로운 멘토는 세니커와 버러스가 아닌 타이겔러너스가 되었고 타이겔러너스는 그의 나이 많은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많은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많은 일, 폭동적인 일을 했습니다. 니로에 대해 우리가 듣는 것 중 일부는 역사가들이 사람들이 니로에 관해 퍼뜨린 이전 세대의 모든 더러운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중 일부는 적어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가들이 동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 어쨌든 그중 하나는 니로가 그의 친구 오소의 아내 페페 서비너를 데려가서 그녀를 자신의 여주인이자 아내로 삼고 그녀가 임신했을 때 그녀를 발로 차서 죽인 것과 니로에 대한 많은 나쁜 것들이었습니다. 어쨌든 네로는 아직 통제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아마도 네로가 통제를 벗어나기 전에 바울이 풀려났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로마 교회의 매우 강력한 전통에 따르면 바울과 베드로는 두 사람이 풀려났습니다. 네로치아에서 로마에서 처형되었고 네로치아에서는 그가 정말로 통제를 벗어난 후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로마의 승리로 입성했습니다. 장군들은 승리를 거두며 로마에 입성할 것입니다. 결국 이 시기에는 특별히 황제가 승리하여 입성하게 되었는데 이전 사람들은 마치 승리의 입성처럼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키케로가 로마로 돌아오면 모두가 그를 응원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하십시오. 승리의 입장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승리의 입성으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만나 도시로 돌아가는 길에 그를 호위하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만나다라는 헬라어 용어의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그들이 어떤 곳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스코트할 때입니다. 그것은 마치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 대사관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룩는 매우 긍정적인 말로 끝날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폴을 처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폴은 가벼운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대 숙소를 갖고 있고 여전히 경비병에게 묶여 있지만 이들은 로마의 정예 경비대인 근위대 소속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입니다. 그것은 동양에서 그랬던 것만큼 그를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빌립보서 한 장과 네 장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근위대에 의해 보호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는 적어도 그것이 제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역시 그 생각이 맞다. 28장 17절에서 바울은 다른 도시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을 보고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지금부터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는데 그는 여전히 각 도시의 유대인 공동체에게 먼저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 민족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곳에서나 그는 이방인에게 나아가 유대인 공동체가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서는 채끝 부분에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다시 만나자고 합니다. 로마 회당에는 중앙집권적인 권위가 없습니다. 회당이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 오는 지도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공동체가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운동에 대해 나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당신의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글쎄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들은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내 말은 이미 49년에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충돌로 인해 유대인 공동체에 적어도 일부 구성원이 추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18장 2절에서 그 원인을 생략했으며 여기서도 그 내용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운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타키투스로부터 알고 있는 것과 거기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는지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그 운동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들어본 적도 있고 좋은 얘기만 들었을 뿐 연락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방 이후 로마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회당 등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른 사람들과도 그들은 그곳에 있는 교회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반드시 회당과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내 생각에 이러한 리더들은 동료로부터 이에 대해 듣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운동의 리더입니다. 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등이 돌아온 로마의 교회들에 의해 이미 그 운동에서 인정받은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도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바울로부터 이 운동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분분하다. 그것은 대대적인 거부에 대해 말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아직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분열된 반응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의 말을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그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사야서 6장에서 바울이 인용한 부분에 대해 거의 절정에 달합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신년을 경험하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 자신의 부르심과 매우 유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 그분은 이 사람들에게 가십시오. 그들의 귀가 막혀서 보지 못할 것이라는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인용된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와 땅의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 이 내용을 간략하게 인용하셨지만 특히 여기서는 그 내용을 아껴두셨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의는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라면 왜 그의 백성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그의 백성 모두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은 때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강퍅해지도록 허락하셨고 말씀을 말하는 것이 사람들을 더욱 강퍅하게 만들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했듯이 이는 이방인에게 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나는 누가가 여기서 비슷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면 상쾌하게 하는 때가 주께로 말미암아 오리라고 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돌아섰거나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섰더라면 여호와께서 돌아오셨을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역사가 더 많은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지난 세기에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시대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간직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물론 1세기에는 중동, 서아시아, 유대와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시리아, 이집트, 터키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글쎄, 이들 중 일부는 현재 복음을 위한 가장 큰 요새는 아니지만 이집트와 다른 지역에는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의 복음, 이 지역에도 복음이 퍼졌습니다. 결국 그것은 동아프리카의 악숨으로 퍼졌습니다. 남부 유럽에 퍼집니다. 서아시아 지역으로 더 확산됩니다. 인도로 이어집니다. 특정 기간에는 중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무역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물이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2세기에 우리는 베트남까지 남동쪽으로 갔다가 그곳 사람들에 의해 당시 베트남을 지배했던 중국 왕실로 끌려간 로마 상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후 북유럽, 러시아 등지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복음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및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곳이 많고 더 퍼져야 할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로 퍼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신약성서에는 유대인 전체가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는 희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소식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이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이 사명의 중요성을 반복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방식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시작 부분에서, 끝 부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사도행전의 초반 부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는 여전히 예수께서 전파하신 것과 동일한 메시지, 즉 왕국과 예루살렘 교회가 전파한 메시지의 연속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임대한 숙소에서 2년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루크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년 이내에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사건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베스토치아에서 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더 나은 증거 없이는 로마에서 그를 기소하려고 할 기회가 없습니다. 누가는 바울에 대한 비난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나는 바울이 결국 처형되었다고 믿습니다. 나는 목회자들과 다른 초기 교회 전통에 있는 정보, 즉 바울이 이 경우에 풀려났다가 나중에 다시 체포되었다는 정보가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로마 마메르틴 감옥의 이른바 사형수 감방에 갇혀 처형당했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참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행복한 말로 끝나기 때문에 누가의 메시지는 유산에서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행복한 말로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산을 고수해야 하며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의 유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유산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모든 나라에 전하라는 사명도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류의 정당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은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전파한다는 좋은 메모로 끝납니다. 임무의 힘도 처음과 동일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영의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힘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를 위해 주어진 모델, 즉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사도행전의 교회가 자주 예시했던 모델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농 11시 13분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추수를 위한 수고를 일으켜 우리 주의 영광과 땅 끝까지 구원을 위해 우리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대하여 크레이그 키너입니다. 23회기 사도행전 27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